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정의와 자비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재판의 증인, 또 재판하는 법, 뇌물 뭐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회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인, 거짓 풍설 혹은 송사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 뭐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송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하지 말라고. 만약에 위증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가 위증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법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위증을 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증언한 그 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증을 하는 것은 거기에 2절 같은 경우도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마 소극적인 위증인 것 같습니다. 1절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위증하는 것이고 2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수를 따라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 해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마냥 싸고 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얼마나 정당하게 할 거냐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이해관계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집단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집단이 아니었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저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좋은 곳이고 또 좋은 곳이어야 한다. 물론 좋은 곳이고 좋은 곳이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름을 추구해 가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세상 공동체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 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사실 그 은혜는 많은 경우에 낭비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을 누린다 손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은혜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있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여도 계속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응답하면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그러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도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는 곳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많지만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정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런 갈등이 많고 교회도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많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타락한 세상이야 정말 어떻게 다 말로 이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법조계의 비리나 뭐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이런 악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요즘 언뜻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좀 이게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이 부정과 부패한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이 또 자비의 정신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인데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짐을 싣고 가는 나귀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누군가가 설령 원수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 엄청나게 큰 성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종의 측은지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누구냐 뭐 따지지 말고 그거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좀 잘 돌보라고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가 나그네의 사정, 네가 나그네 되어본 적 아는데 나그네 사정을 좀 잘 헤아려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10절 11절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소출을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 읽으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할 일이지 시내산 아래서 광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10절 11절에 순종하려면 좀 더 큰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면에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거는 조금 더 일상적이에요. 안식년 상당한 헌신이 필요하지만 안식일 지키는 거는 조금 더 헌신하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한 3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서로 넘어가면요 그것도 한 30번, 30번은 좀 안 되는데 여튼 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종의 자식. 여종의 자식은 뭡니까? 여종의 자식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나그네, 스스로 뭘 이렇게 남의 눈치 봐야 될 그런 사람. 네 소와 나귀, 짐승들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남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의 휴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은요, 종교적 율법이라기보다는 자비의 법입니다. 자비의 법.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 이를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달라요. 다른 신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재난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그 시대에 부자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신이었어요. 다른 신은 나를 위한 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정의를 위한 하나님이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정의를 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욕망에 매여서 더 하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자기 삶을 깊이 병들게 만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인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 연약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삶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자비의 법이 뭐냐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무슨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혹은 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모든 말씀이요, 사실상 다 이게 자비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18절에 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요, 이게 다 자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려면 이거를 남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화목제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요, 이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고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거는요,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에게까지 자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너무 냉혹하고 너무 냉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남의 형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늘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비참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정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정의와 자비 두 축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